찬송가 18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후렴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임내 찬양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과 10장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지난 한 주의 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입술과 마음을 열어 다 함께 참회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황폐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새롭고 든든하게 서길 원합니다. 모든 근세가 위로부터 온다고 하였으니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의 각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분열된 한반도가 복음과 평화로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육신의 질병, 해결치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어 주변에 상처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삿교회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웃음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문화를 고쳐주시옵소서. 척박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근육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사 주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듣고 듣는 이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며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하나임 중창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1월 달에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찬양대회에서 준우승한 팀입니다. 예배 들어가야 되죠? 예, 우리 일어나서 예배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예배 시간이어서요. 예, 오늘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고는 여러분 주부 함께 보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2025년 태신자 작정 오늘 있습니다. 우리 주부 안에 여러분 보면은 카드가 있죠. 한번 같이 꺼내 보실까요? 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벚꽃 색깔인데 여러분 보시고 우리 매년 우리 하던 거니까요. 보시면은 전도 대상자 이름이 있고 또 실천하기에 보면은 여러분 꼭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데리고 안 와도 됩니다. 우리 기도하기 또 사랑으로 섬기기 또 전도 행사에 초청하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초청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름 적으시고 기도하기에 체크하셔도 괜찮고요. 또 사랑으로 섬기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찢을 수 있죠. 찢어가지고 하나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또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가을에 전도잔치 할 때에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으시면서 또 우리 여러분 또 광고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사부 예배 후에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 있고요. 전반기 학습 및 세례 신청 및 진행 일정을 보시고 오늘까지 학습 세례 또 입교 신청자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이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열린 토론회 후속 모임으로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이야기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이삭교회의 또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리위원회 공지가 있습니다. 교회 외벽 도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회 차량 주차라든지 주변에 필요한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작전 카드 혹시 적고 다 적으셨습니까? 예,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혹이라도 뭐 볼펜 없으시면은 뒤에 볼펜 준비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손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볼펜 필요하신 분들 다 적으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에 황금함에 꼭 넣어주세요. 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일상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또 영상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단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가 낙심치 않으며 절망치 않고 그 가운데에 오히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힘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평생의 주를 위해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자율되고 강건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옵고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이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각각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PBT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또 조망하고 이제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또 우리가 조만간에 보게 될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하는 또 분들도 있죠. 성령 그러면은 강력한 영적 파워, 영적 에너지. 우리가 흥분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는 어떤 영향력, 이런 정도로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막 힘을 주시는 영적 어떤 에너지원, 막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수요일날 함께 했던 분들은 복습하는 시간이 될 테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는 처음 듣게 되는 시간일 텐데 삼위일체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야.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 이렇게 아마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신학교에서조차도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할수록 복잡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했습니다. 이단들을 대응할 때에 저 안에 확신이 있죠.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단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 말씀들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고 원리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어떤 원리 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변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성경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어야 될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 내용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닐 텐데요. 연결되어져 있는데 안 됩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아니고 F를 연결해 주시죠. 문명의 이기를 너무 믿을 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컴퓨터가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오늘 영상도 다 만들어두고 또 송출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도 일부 잘 됐거든요. 네, 방송실에 누가 있습니까? 뭘 내려달라고? 내가 할게.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말이 빨랐는데 이것까지 하면 말이 더 네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대면 연락 주십시오. 소일이 문답을 할 때 저희들이 아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일이 문답의 여섯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수요일 날 저희들이 하는 가운데에 이미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마 첫 번째 줄은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어떤 거죠?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어떻합니까? 동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삼위 그러면은 위격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에는 위격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 위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 뭐 제 입장에서도 늘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 좀 개념에 혼란이 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더 추상적인 의미로 관념적인 의미에서만 그냥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자가 몸체, 그 다음에 어떤 조직, 그 다음에 뭐 모양, 형상 이런 의미이다 보니까 삼일체를 설명할 때에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양태론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하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많이 쓰는 설명 방식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고 사람이 하나이지만 하나의 형체가 있지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죠. 삼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위자가 자리, 위치, 지위, 신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은 노란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독립된 존재로서의 위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격이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적인 정리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나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흰 글자인데 흰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 예,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말 헷갈립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아빠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면은 목사인 저와 남편인 제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습니다. 남편과 아빠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존재를 가지고 다르게 기능만 부여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의 형체가 딱 사라지는 순간 무엇도 다 사라집니까? 목사도 아빠도 남편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설명 방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삼일체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 그러면은 성부가 아니 계시다고 성자가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성자가 아니 계시다고 성령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형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단어 형체가 다른 형태가 사라진다 각자의 고유한 객체가 그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는 것이 위격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위격, 성부의 위격, 성자의 성령의 위격들이 각자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삼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반응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1부 때 반응 안 해 주셔서 힘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삶 위는 설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채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몸, 신체, 수족 이런 의미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걸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체라고 할 땐 우시아. 예. 이 우시아는 본성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성과 본질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미아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미아 우시아. 본질과 본성 특성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수요일 날도 설명드릴 때 또는 제가 3일째 설명할 때마다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이 개념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사람입니다. 이 안, 이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사람이면 태어난 이 아이는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아지는 아니.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강아지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다. 강아지가 강아지 엄마 아빠? 예,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강아지예요. 본질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 엄마나 아빠나 아이가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네, 헷갈리죠. 맨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아니면 뭐지? 속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여호와 또 뭐 있죠? 엘로힘, 아도나이 또 뭐 있죠? 뭐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도 있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아니면 속성들이에요? 예, 속성들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느니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부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이밍 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부가 이 유일하신 성부에게서 난 성자는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사람이고 자식이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본질이 뭐냐, 본성이 뭐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고 아내가 사람이면 여기 태어나는 아이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고유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고유한 네이밍이라 그러면은 미국 사람도 하나님이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 뭐라 불러요? 예, 가치라고 불러요. 헬라 사람들 뭐라 불러요? 데오스라고 불러요. 유다 히브리인들은 뭐라 불러요? 여호와를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고유한 네이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지금 본질상 어떤 범주 안에 있어요?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네이밍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성부가 하나님이면 성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와, 설명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성상, 본질상 뭡니까?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개념이 이해되어져야 삼위일체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삼위가 무엇입니까? 시작. 독립된 새 위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삼위는 실체와 근본에 있어서 독립적 존재로서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구별되는 위격을 갖는다. 자, 이제 이 말이 어려워요.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되죠? 삼위는 이제 보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고유한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지금까지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위격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추상적 개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 이 세 위격은, 세 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각각의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질이 뭐죠? 몇 개죠? 본질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한번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성과 본질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여기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할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어려우시면은 다음에 여러분 영상을 꼭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재든지 제가 천재여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신적 본질을 가리킨다. 그 밑에요. 세 위격이 공유하는 동일한 신적 본성을 의미한다. 예, 일체라는 것의 의미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한 신적 본질, 우리로 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일한 우리 인간의 인성의 본질을 말하면서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빠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들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 이 3부대에 앉아계시는 한 400여 분의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정체성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위격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 가운데에서는 달라요? 같아요? 예, 같습니다. 지금 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신적 본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한이라는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고유한 그 개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과 본성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일 본질.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제가 바울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진 것을 설명할 때 동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모 우시오스. 예,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그래도 알면은 조금은 더 나은 게 있죠. 이건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호모스와 그 다음에 우시아에 대한 합성어인데요. 호모스는 뭐죠? 같은 동일한입니다. 우시아는 여기 있는 우시아잖아요. 본질이라고 하는 이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가 본질 실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본질이 호모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죠? 동일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인지해 두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우시아에 새 휘포스타시스가 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됨과 구별됨을 동시에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다.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우시아, 본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성,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과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 휘포스타시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정체성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한 우시아의 새 휘포스타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시고 새 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이제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서유리문답 여섯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것이 여섯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이 여기 다시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자, 이제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이삭의 성도님들입니다. 자, 우리 3위 하나님의 이 공적 사유를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참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아까 말씀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 복수명사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수명사로서 이 안에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가 아니 계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자가 아니 계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령은 아니 계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데 이들은 아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함께 시작하고 창조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공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이고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영원 전부터 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를 귀에 넣어두세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로고스가 그리스도가 성자가 계셨습니다. 이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성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예, 본질상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누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자가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 위해서 성자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자만의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누가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창조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조금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교제와 협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우리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경영하실 때 모든 만물의 경륜이 삼위 하나님의 공적 사역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나누시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발출입니다. 발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인데 뒤집어서 출발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것과 다릅니다. 발출이에요. 이걸 우리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두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오심입니다. 성령의 나오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사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시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아니 계신 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역에 나오시는 것이 발출이 어떤 과정 속에서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내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근거가 누구로부터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보혜사를 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누가 보내시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발출, 성령의 나오심의 근거는 누구와 누구로부터죠?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누구로부터 나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라고 됐어요.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글자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 파라, 투, 파트로스. 예. 이게 파트로스는, 여러분 알고 있는 파더인 파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발출의 근거는 여러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사람인데 엄마와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뭐죠? 사람이에요. 성부가 하나님인데 성부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걸 위해서 앞에 제가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부에게서 나음을 받는, 성부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나음을 받는 성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가 하나님, 성자가 하나님인 이유, 성령이 하나님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크 포르에타이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중간에 막대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삽입을 해둔 거예요. 원래는 붙어있는 단어인 겁니다. 이것도 전치사고 이것도 전치사인데 두 개가 붙어서 합성어를 이루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에크포리오에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여기에도 무엇무엇으로부터가 나와 있는데 밑에도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번역상에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단어가 어색하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장 속에서는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누구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접두어를 집어넣어서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발출의 근거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부입니다.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영원한 행위입니다. 성령의 영원한 발출. 성부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자와 성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요청하셔서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나오시는데, 성령에 나오시는 출발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성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 없지만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부가 하나님이므로 여기에서 나오시는 성령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보면은 전치사 파라, 이 파라입니다. 소유격 명사와 함께 연결되어지면 이 파라가 무엇무엇으로부터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명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크는 이게 에크입니다. 접두어인데 동사와 합쳐질 때 이 에크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무엇으로부터입니다. 동사가 나오다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으로부터 나오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발출의 유일한 근원임을 이중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격적 관계와 존재론적 발출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위격적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격이라고 말하면은 새 위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위격의 의미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부로부터 나올 때에 아, 성령의 나오심은 성자와 성령과 이 관계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 무리 안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저 밖에 있는 존재가 보냄받은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얘야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아들이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존재론적인 발출입니다. 존재론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함께 있다가 우리 성교 갑시다 라고 해서 우리 이 관계 속에서 가기로 협의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걸 지금 제가 위격적 관계, 파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이제 존재론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로 계신다 그랬죠? 내주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요한이 이 두 가지 전지사를 분리해서 쓰고 있고 굳이 이것을 이중적으로 설명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관계적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내받은 거지만 그의 나오심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해됐죠? 이야, 대단한,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자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같이 보죠.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은 동격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구약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해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 성부가 등장하고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 시편 33편 6절이 하는 모든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만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천군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성부만의 독자적인 사역도 아니고 성자만의 독자적인 사역도 아니고 삼위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공적 사역으로 함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되게 중요한 워딩인데 같이 읽어보죠. 만물의 기원과 지속적 생존은 삼중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창조와 보존 사역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도 수립되었다. 삼중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한 분만을 위해서 두 분 통해서가 아니라 삼중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삼위격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경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자의 나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자기를 묘사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로 묘사되어질 때에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성자는 시작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야. 둘도 없는 내 아들이지. 라는 의미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므로 너도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분이야라는 의미를 사실은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낳으심을 입은 그 본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에게서 낳음을 입었어요? 예, 아버지 성부에게서 낳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사람이고 아빠가 사람이면 태어난 아기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이 낳은 자가 하나님이면 낳음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제가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 텐데 노란 글자만 눈이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엔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요한이 말한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까요? 휘파르콘입니다. 아까 에크포류에타이라고 하는 에크와 포류오마이가 합성어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단어도 사실 합성어예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아래라고 있는데 뒤에 아르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무슨 단어 기억하라 그랬냐 그러면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귀에 넣어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르케는 시작입니다. 그럼 휘포가 뭐뭐 아래고 아르케가 시작이니까 시작 아래 무슨 말이죠? 시작부터 그의 근본부터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있을 때부터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처음부터 근원부터 시작 요 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본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본질적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능적 동등이 아니라 본질적인 동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와 뭐라는 겁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모르페는 이 모르페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다르게 본체 형체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모이 오마. 아까 동일 본질할 때 여섯 글자 호모 우시오스, 호모 우시오스. 본질이 같다. 동일 본질이었잖아요. 여기 호모 이오마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양, 형상,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들과 동일한 본질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사람과 뭡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시간이 좀 갔지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표현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마 축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구절로 축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여호와는 성부입니다.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속성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축도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구절로 축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서론을 전개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령은 어떤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홀로 외로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키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적 파워와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고단하고 힘들고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범사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